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시며 세 번 예고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약 일주일간 머무시면서 마지막 공생의 활동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에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신 사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주간의 첫 며칠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주로 성전에서 활동하셨으며 무리들과 유대 지도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후에는 1주간의 후반부에 제자들과만 함께 계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순서대로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치심을 이스라엘의 운명과 새 백성의 출현이라는 주제하에 주도 면밀하게 엮어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의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질책하시고 그 특권과 지위를 박탈하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의 출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런가 다르게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을 마태복음의 절정, 곧 클라이맥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복음서가 시작할 때 암시, 예고, 기대되었던 일들이 21장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왕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에서의 활동은 정치, 군사, 사회운동 등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왕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영적, 구원론적인 성격만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설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보였던 태도나 언동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보이는 우리들의 태도나 언동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그들의 부정적이고도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언동은 오늘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바로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고수는 그 하는 일이 소리 없이 강하지만 하수는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수는 적을 발견하는 순간 주저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하수는 적에 대해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대응하지만은 목표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진격합니다. 그래 자신의 전력을 쉽게 적에게 노출하고 늘 싸움에서는 패배합니다. 무릇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그 위험을 드러냅니다. 무작정 꺼내들면 칼의 위력은 반감합니다. 자신의 칼의 크기와 날카로움만 노출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말은 상대방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질책이나 권고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따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곧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전북 김제의 기억자 교회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서도 영원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거부 조덕삼은 미국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은 후에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하던 청년 이자익을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1907년 그들이 섬기던 김제 금산교회에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하였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그가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네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의 소장농이었습니다. 나이도 조덕삼이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익은 경상도 마산 출신으로 외지인이었습니다. 조덕삼은 41살이었고 그의 집 머슴인 이자익은 26살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은 그의 주인 조덕삼의 선처로 결혼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덕삼, 이자익 두 사람은 함께 장로 후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표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여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조덕삼 영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조덕삼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909년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섬겼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후손은 지금도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덕삼 장로의 섬김으로 금산교회 담임 목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던 이자익 목사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세 번씩이나 역임하였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총회장이 되겠다고 출마한 적이 없이 세 번 다 총대들의 추대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신앙과 인격이 다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출중하였으면 세 번씩이나 총회장으로 추대되었겠습니까? 이자익 목사가 있기까지 그를 섬겼던 조덕삼 장로가 있었기에 이자익 목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자금으로 교회 헌금을 수억씩이나 썼다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차마 목회자라고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사람들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다른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장로교회가 처음 시작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는 총회장이나 노회장은 가톨릭 교회의 대주교나 주교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설적 존재가 아니라 총회나 노회가 열리는 동안만 존재하는 사회자에 불과하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총회장들과 노회장들은 누구의 영을 받았는지 마치 자신을 중세의 교황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질 수도 없는 공허한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공허한 인사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때 그 사랑과 섬김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은 마침내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언위, 말은 심성, 마음의 소리입니다. 품격이나 품위를 나타내는 한자어 품자는 입구자가 세 개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인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속에는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보면 우리는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했으나 그 열매를 얻지 못하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을 며칠 앞둔 이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해당되므로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는 5월, 6월에 그 첫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사가 그런 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만일 소득이 없다면 그 가게는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주는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두 사건은 공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정화 사건이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적인 두 사건은 주후 70년 로마 군단에 의해 실제로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실현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을 체포해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총괄한 책임자는 독일인 아이히만이었습니다. 독일의 패전 후 예루살렘 전범 재판정에선 아이히만은 나는 의무를 준수했고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변명에는 죄의식은커녕 한 자락 고민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만의 법정을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거대한 악을 창안하는 것은 히틀러 같은 악인이지만 거대한 악과 손을 잡거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악은 인간의 내부에 잠입해 똬리를 틀고 앉아 우리의 윤리적 고민과 성찰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행동과 말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제2, 제3의 아히히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 곧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경건하고 진실된 것처럼 자신을 꾸밀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나아시는 전지하신 주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화과나무는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성한 잎을 보고 열매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기도만 하고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는 기도에 열매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기도에 열매가 풍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으며 독생자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심판을 경고하시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유보하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마저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롯의 사위들처럼 우습게 여기며 농담으로 생각하고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붙잡지 않음으로써 당연히 받을 심판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나무의 경고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성도인 우리가 아니 내 자신이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경건을 거치레로 두르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함께 지닐 수 있기 위해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휴가를 의미하는 불어나 영어의 vacans는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의 라틴어 vacatio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캉스는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비워내는 것이며 진정한 쉼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쉼이 필요한 것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거짓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적절한 때 말을 거두고 침묵하며 서로의 진심을 무언으로 나눌 때 우리의 영혼에는 참된 안식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발견한 제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옮겨질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기초를 확립한 존 녹스는 기도하였더니 위기에 처한 조국 스코틀랜드가 막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프랑스와 잉글랜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으며 또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의 여왕 메리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양식을 공급하는 나무였습니다. 무화과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화과나무는 보통 3월 말에 잎이 나서 5, 6월에는 첫 열매를 맺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하였던 때는 시기적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보통 잎이 남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혹시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잎사귀 있는 무성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종교적 의식만 찬란하고 참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급박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의식과 형식에만 치우쳐 실제로는 어떤 신앙적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하여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 앞에 있는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이제도록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소생과 부흥을 열망하며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라는 참 이상하고도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그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 중에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서 그가 전한 말씀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설교자의 삶이 그가 전한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오르티즈 목사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지도 않을 기도를 하나님께 구한들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어도 지키지도 않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합니다. 그는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삽니다. 자기 기분에 좋으면 행하고 자기 기분에 싫으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은 한 목표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짓자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오직 한 길, 한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한히 기다리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하면 우리들도 뿌리째 마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반복적으로 남발하는 자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기도 하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입에서 두 말 하는 사람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같은 입으로 세상에 속된 것, 가증한 것을 쏟아놓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것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탄과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